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일곱 번째 팔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면 그 청결하다는 말은 싱글 마인드, 하나의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모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몇 번 당하다 보면 상대방은 또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속이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에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면 그걸 또 상대방은 압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둘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평하다, 이것을 뭐 거꾸로 말하면 평화, 똑같은 의미입니다. 화평, 평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앞에 은혜를 덧붙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서신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샬롬의 뜻 또는 에이레네의 뜻은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삶,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에이레네, 샬롬의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도 우리는 찬송 끝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연약해서 여러분이나 저도 본의 아니게 그냥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될 그 목사로서 참 품위가 어긋나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영혼은 참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토탈리티, 인간에게 필요한 전체로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도덕, 윤리로, 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게 모르게 죽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오직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속성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육신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팔복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와 같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로서 정말 영혼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웃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이 사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째 복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400번 이상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서로 평화하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성경은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 평화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평화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고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는 그 벽이 생겼습니다. 죄의 벽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쓸쓸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뒤로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어졌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예수님이 헐어버려 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샬롬의 복, 토탈리티의 복,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막 소원하고 막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흉 안 보면 되지, 아이고 저 사람하고 그냥 뭐 미움 안 사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가서 먼저 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셨거든요. 죄에 빠져서 죄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왔다. 내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4절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이제 더불어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 너희와 얽히고 설키고 원수관계 복수관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막 패가 막 나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이 젊은이들도 커서 이 우리 주님의 평강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면 이제 뭐 UN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분쟁 지역에 가서도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대립관계에 있는 그 적대국 사이에서도 정말 평화롭게 중재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평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의 보혈을 쓰여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옆으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한 성도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막 웅크리고 있으면서 막 복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미움과 증오가 있고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 영혼에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죄가 사함받은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와 평화를 이룬 성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화평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먼저 말을 걸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얼마나 그 무서운 담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으로 해주지도 않았잖아요.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킴에 의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오셔서 바울사도에 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 바울 사도 그들이 처음에는 막 그 유대인 의식에 있어서 이방으로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이 사울을 통해서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하고 막 사람을 죽이게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확 퍼져가지고 세계 이방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원수가 없다. 여러분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던 돈 리차드라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우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원시적인 사람, 막 헤드헌팅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마을과 마을 사이에 막 원수 전쟁 그래가지고 미움과 증오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같은 그 다른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 전쟁이 그렇게 끊이지 아니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마을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다른 마을로 보내면 그 어린아이를 받은 마을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보살피면서 이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마을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아이를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이 사우이 그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Peace Child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Peace Child로 오신 평화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가지고 금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우이 원주민이 있는 그 마을에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엄청 크게 성장했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Peace Child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합니다. 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먼저 가서 허물어버려라. 허물어버려라. 사탄이 너를 방해하고 너를 과거의 슬픈 기억, 안 좋은 기억으로 너를 사로잡아서 원수 맺음,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평화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정의와 공의,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모를 꿈꾸고 다른 사람을 막 그 싸움 붙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본질적으로 예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다 평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단어 하나가 테이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이콘.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들 관계이다라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존엄성,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은 것. 한마디로 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DNA가 같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사이에는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누구로도 DNA 검사만 하면 그 부모 자녀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휴이오스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 하나님의 DNA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모든 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되고 용서하고 그가 잘 되도록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선을 향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화평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항상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악됨, 나의 사악함을 회개하고 그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룩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다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다 휴거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의 특권으로서 또 천국을 함께 다스립니다.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왕 노릇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선십이라고 해요. 선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뭐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뭐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 성자가 나셨습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순서상으로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성령이 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서로 협조적으로 서로의 그 신적인 본질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언제나 모든 그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서로 일치를 이루면서 서로를 위해서 상호협동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여러분과 저는 아들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천국에서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은 의무가 있다.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도 그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소이된 그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그 틈을 메우기 위하여 그가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해할 수 있는 이 화해를 이루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선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는데 그 성품의 첫 번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먼저 막힌담을 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도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막힌담을 허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축복해 주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캥겨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기대와 어긋난 일을 한 자녀가 있으면 괜히 캥겨가지고 부모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찔려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많은 그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싫어집니다. 죄는 자꾸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또 우리에게 그 몸으로 실제로 느끼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읽다 보면 내 영혼이 막 뭔가 신비로운 그런 감정에 쌓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막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평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전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기음 받으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도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존 뉴턴 그 악한 노예상인 잔악한 노예상인이었지만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의 그 말씀 듣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젖은 그 기도 덕에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나님과 반목하는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중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번 앙금이 지면 어려워요. 관계가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또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멀어져서 살면 서로 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먼저 용서하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 그리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다 눈감아지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를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